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터키에서 관광객들을 겨냥한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감지됐다며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터키 주재의 미국 대사관은 어제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보에서 테러 단체들이 터키 전역의 유명 관광지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6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는 쿠르드 반군들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스탄불의 주요 보행자 도로에서 ISIL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계 미국인 2명과 이스라엘인, 이란인 각각 1명씩이 살해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스탄불 역사지구에서 12명의 독일 관광객들이 피살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유명 관광지 등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이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압송돼 곧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압데슬람의 프랑스 압송은 오늘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이 사실을 모르다가 파리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변호인은 압데슬람이 당국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법무장관은 압데슬람의 경우 강력범이 수감되는 파리 지역 교도소에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데슬람은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을 숨지게 한 공격범 가운데 유일한 생존 용의자입니다. 벨기에 검찰은 앞서 지난주 압데슬람에 대해 경찰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브뤼셀 연쇄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오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강력한 공습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8개 마을 가운데 3곳만을 탈환하는 데 그치는 등 지난 몇 주간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ISIL이 몸을 숨긴 채 밤에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위해 지하에 땅굴을 파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휘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습이 여성 자살폭탄 요원 3명과 ISIL 전사 15명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수용소에 머물고 있던 난민들이 어제 터키로 추가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터키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선박 두 척에 나뉜 채 터키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리스 내 수용소에 남아있던 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난민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돌과 쇠조각 등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열악한 수용소 환경과 터키 이송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지역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하던 팔레스타인 남녀 두 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칼란디아 검문소에 두 남녀가 접근해 제지를 명령했지만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냄에 따라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고 경찰은 남성의 몸에서도 흉기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9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고 이스라엘인 28명과 미국인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개국 가운데 50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크림, 에리트레아, 쿠바, 벨라루스, 적도기니, 이란, 시리아 등 10개국을 꼽았습니다. 또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at has more influence.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선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at has more influenc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조스 연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확인 가능 여부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실행할 가능성 있는 행동에 대한 잠재적 조치와 관련해 새롭게 평가할 만한 것은 없다고 어니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other options as we move forward if North Korea continues with this kind of behavior.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실험 직후 미국이 뉴욕을 방문 중이던 리스용 북한 외무상의 동선을 제안했던 예를 들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옵션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as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decisions that we believe are counterproductive, that we've got to also continue to look at what our options are in terms of response.
북한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결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응 방안으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충분히 형태를 갖추고 검토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재의 진정한 파급 효과는 엄중한 이행에서 나온다며 북한 정권이 그 영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과 바로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보도된 미국 CBS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거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충분히 변덕스럽고 충분히 무책임하며 북한 문제에 쉬운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이 보유한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도적 희생과는 별도로 북한은 미국의 핵심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시간을 들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북한의 핵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들과 동맹인 한국, 일본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선을 넘는다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 한결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건설적이고 솔직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일부 지역적 문제들을 제로섬 게임, 즉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의 규칙과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베트남과 필리핀을 휘두르고 가장 힘이 세다는 태도를 보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중국이 국제법과 규칙을 어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초 4차 핵실험 당시 5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 갱도와 핵물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핵실험 실시는 정치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시행으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 20여 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해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국제사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며 제재 대상을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27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했던 제재처럼 북한 정권의 현금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expand the sanctions to all North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천 전 수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범위를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연관 있는 품목이나 기업은 물론 석탄 등 지하 자원을 거래하는 모든 국영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접속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자제력이 부족하고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제7차 당 대회 이전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경하게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박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econdary sanctioning against Chinese companies.
차 석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전후해 대부분의 중국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규모 은행이라며 2차 제재를 가하더라도 미중 관계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럼에선 이와 함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북한이 압박을 느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등의 양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같은 외교적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as we conduct a diplomatic strategy, we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사일 방어 체계나 재래식 무기의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어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좌는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용의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북한이 핵실험 동결 등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경미한 움직임만 관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26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경미한 움직임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25일 현재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징후는 북쪽 갱도에서 폐석 더미로 이어지는 궤도 위에 손수레들이 놓여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이 손수레들은 채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지만 현재 이 손수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트럭과 장비, 인력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쪽 갱도 등 다른 곳에서도 장비나 인력, 채굴 활동의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중순 5차 핵실험을 암시하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선언한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당한 숫자의 차량과 장비가 관찰됐지만 22일부터 25일 사이에는 그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일치한다고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은 물론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협상 등 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ully implement the existing powers. The U.S. has underachieved on.
클링너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는 강도 높은 조항을 담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이 아직까지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들을 제재할 것임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원유 수출을 제한했던 이란식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해 광물 수출의 전면 금지 등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재의 광물 수출 금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추가 제재 때는 이런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수단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 could ban tourist travel to North Korea and Congress could also put more pressure on the
의회를 통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들의 벌금을 매기는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 역시 북한에 가해질 추가 제재 요소가 많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There are other commodities that could definitely be targeted.
원자재 수출 분야와 중국을 통한 사치품 유입의 완전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 퍼레이드 때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뉴콤 씨는 최근 미한일 세 나라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수출 전면 차단에 대해선 너무 멀리 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유 관련 회사 등을 제재할 순 있어도 주민과 군부를 구분지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클릭너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과 많은 대화를 했고 합의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북핵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콤 씨는 제재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가입 등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에 명시된 약속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0여 년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 토머스,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도 제재는 해결책의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are only part of a solution. And I believe if there is another nuclear test, there will be more sanctions.
디 토머스 교수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제재 자체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진 못할 것이라며 제재는 새로운 외교적 노력과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은 지난 2012년에 은하 3호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광명성 발사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지난 2월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해상에 떨어진 잔해물 여러 점을 수거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보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27일 그 결과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거된 잔해물은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의 잔해물과 크기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단 추진체 엔진 노즐 출구 부분의 직경을 비롯해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잇는 중간단의 길이와 상하부 직경 등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와 함께 연료탱크 잔해물에서 발견된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에도 주목했습니다. 연료탱크가 서해 해상에서 수거됐을 때만 해도 이 숫자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이 표면에 칠해진 페인트를 벗겨내자 3이라는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3의 오른쪽에는 한글로 성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은하 3의 세 글자가 적힌 미사일에 페인트칠을 한 다음 광명성이라고 덧쓰고 마치 새로운 미사일인 것처럼 선전하며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쏜 지난 2월 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9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거리 미사일에 광명성이라는 새 이름을 붙임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2월 감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실험이라기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월 쏜 장거리 미사일의 위성 보호덮개 페어링을 분석한 결과 위성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당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위성 개발 목적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라는 평가입니다. 만약 위성을 개발할 목적이었다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에 진동 충격 방지 장치와 소음 보호 장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잔해물에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가 36년 만에 다음 달 6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7차 당대회를 5월 6일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당대회면서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경제와 국방 분야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한 첫 사례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개인 제재 대상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최성일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했습니다. 최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최 부대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단천 상업은행 미얀마 지사에 근무했던 최 부대표는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옮겨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을 갖고 대사관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해당 업무를 본 것으로 베트남 정부 등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최 부대표에게 추방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부대표와 함께 파견됐던 김중정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표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발표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최 부대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미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추방 통보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베트남의 단천 상업은행에는 현재 김 대표의 후임자가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평가됩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 8일 최 부대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에 대한 거취를 묻는 BOA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트남 외교부는 거듭된 BOA 추가 질문에 26일 확인 중이라는 짧은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효과적으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사항 위반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하루빨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북한 지도층에 김정은 정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수전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7일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과 해외 탈북자 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를 찾아 김정은 제1위원장을 하루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주민을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일행들은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시나폴슨 소장에게 북한 내부 주민들이 찍은 북한 인권 관련 최신 동영상과 북한 인권 자료 등을 기증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북한 자유화 전략 대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노력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해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탈북자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모두 녹음해 한국의 대북방송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으로 방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통해 북한 지도층에게 김정은 정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9월 비무장지대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따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건 바로 대북 방송을 통해 매일 저녁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인권 유린 실태 등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과 의류 수출이 지난달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전면 금지한 품목들은 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의류의 수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약 1억 60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3월과 비교해 3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석탄 다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의류로 약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석탄과 의류에 이어 수출 3위 품목은 각종 광물로 약 1,700만 달러가 팔려 지난해 3월에 비해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석탄과 함께 외부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철광석은 대중 수출액이 42%나 줄었습니다. 그 밖에 유엔 결의 22705가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금과 희토류, 바나듐의 대중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보일러 기계류로 약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전기기구 부품이 약 1,8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이 약 1,6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는 북중 두 나라 간 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화학 비료 수입액은 5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4% 증가했습니다. 북중 간 원유 거래는 3월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로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항공용 등유는 이 기간 중국에서 북한으로 약 4만 달러치가 수출돼 전년에 비해 30% 정도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이라크군이 ISIL의 이라크 내 최대 거점인 북부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벨기에가 파리 테러 용의자의 신병을 프랑스에 인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해 지난 10년간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실시된 5개 주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승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라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라크군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점령한 북부 최대 도시 모수를 탈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달 24일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주간 이 ISIL의 강한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해서 모술 주변 마하나 마을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달 초에도 이라크군이 모술 주변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라크군은 모술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ISIL이 장악한 마을 8곳을 우선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 중 3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후 몇 주간 진전이 없다가 오늘 마하나 마을에 진입하면서 이 새로운 성과를 올린 겁니다.
네, 생각보다 ISIL의 저항이 격렬한가 보군요.
네, 이 ISIL이 점령했던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들에 따르면 ISIL은 땅굴을 파놓고요, 이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라크 군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이라크 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군 지휘관을 인용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마하나 마을에 진입하면서 3명의 여성 자폭 요원과 15명의 ISIL 대원을 겨냥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미군 주도의 연합군은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습을 강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군은 모술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 얼마 전에는 ISIL이 지휘시설과 무기고로 사용하는 터키 영사관 건물을 터키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바그다드를 방문하고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 200여 명의 특수군을 추가로 파병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 등 무기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새로 증파되는 병력은 소규모로 편성돼서 이라크 부대와 함께 활동하면서 좀 더 신속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카터 장관에 이어서 조셉 던포드 미 합참 의장도 지난 주말 모술에서 멀지 않은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을 위한 지원 입장을 밝혔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인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실제 지상전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미군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는 이라크군이 모술을 탈환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술 탈환 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 모술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네, 모술은 수도 바그다드에 이어서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이라크 북부의 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ISIL은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모술을 시리아 라카와 함께 ISIL의 핵심 근거지 두 곳 가운데 하나고요. 또 ISIL이 모술을 잃는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자, 연합군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에서도 현지 병력과 함께 ISIL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250명의 특수군 병력을 파견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 밝혔는데요.
네.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의 투입 지역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직접 교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기도 이 관련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이 추가 파병되는 병력이 대부분 육군 특수부대원들로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병한 특수부대원들은 그동안 현지 병력에 대한 군사 자문 외에 ISIL 지휘관 제거나 생포 같은 특수 임무도 수행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벨기에가 이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의 신병을 프랑스로 인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벨기에에서 체포된 파리 테러 공격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의 신병이 오늘 오전에 프랑스로 인도됐는데요. 벨기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수사를 위해서 압데슬람의 신병을 프랑스 당국에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검찰도 압데슬람이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파리 지역 구치소에 독방에 수감됐고 위험한 임무를 수감하는 시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신병 인도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제 이슬람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프랑크 베르통 변호사도 프랑스 북부 릴에서 파리로 급하게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르통 변호사는 지난주 벨기에 구치소에서 압제 이슬람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압제 이슬람은 당국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압제 이슬람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난해 파리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 모로코계 벨기에인 출신이고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 넉 달 만인 지난달 18일에 브뤼셀의 몰렌베이크 구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압제 이슬람이 자신은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압제 이슬람은 벨기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은 테러범들의 이동만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에 가담한 주범은 아니라는 건데요. 또 처음 테러 공격이 벌어진 축구장 주변에서 자폭할 계획이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졌고요. 또 테러범 7명도 현장에서 자폭하거나 사살됐습니다. 한편 총책으로 지목된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는 프랑스 생드니의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경찰 급습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그 파리 테러 관련 용의자들 가운데서 벨기에에서 체포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파리 테러 당시 압데 이슬람을 차로 태워준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지난 8일에 체포돼서 벨기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리니는 8월의 테러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리 테러나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 테러와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경찰이 파리 테러 이전에 압데 이슬람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기회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예, 이 벨기에 당국의 테러 대응을 조사해온 감독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 벨기에 경찰은 살라 압데 이슬람과 파리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형 이브라임 압데 이슬람을 지난해 1월에 입건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1월이면은 파리 테러가 일어나기 10달 전이군요.
맞습니다. 당시 벨기에 정보 당국은 압데 이슬람 형제가 극단주의에 빠져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감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 벨기에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언론 자유에 관한 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고요?
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오늘 연례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했고 지난 10년간 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경 없는 기자회도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가 후퇴됐다는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명 가운데 1명만이 이 정치에 대한 활발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인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 독재자와 테러 세력들이 언론인들의 독립적인 보도를 탄압하면서 언론 자유가 더욱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피살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네. 이 북한은 그동안 이 매번 비슷한 보고서, 언론 그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쿠바, 벨라루스, 이란 그리고 시리아 등과 최악의 10개국으로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통제되고 국가의 선전 매체만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부 뉴스 접근이 불가능하고 또 언론의 독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널리 예상됐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승리를 거뒀군요.
네. 커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는데요. 이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 모두를 휩쓸었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로드아일랜드주 한 곳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자, 먼저 공화당 경선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승리를 거뒀죠?
네, 맞습니다. 5개 주에서 모두 5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델라웨어와 로드아일랜드에서는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자신이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번 경선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원래 동북부 지역은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곳이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크루즈 후보는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케이식 후보 역시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후원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남은 주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마법의 숫자라고 하죠. 1237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 이 숫자죠.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AP통신 집계를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950명을 확보했는데요. 필요한 대의원의 약 80%를 확보하면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510명, 케이식 후보는 153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는 자력으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가 메릴랜드주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이렇게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델라웨어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또 샌더스 후보가 집중 선거 유세를 했던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크게 이겼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가 이번 승리로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가 2,100명이 넘습니다. 이 필요한 대의원의 약 90%를 확보한 건데요. 이제 이 샌더스 후보는 1,300명을 조금 넘는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 지명을 샌더스 후보가 받는다는 건 이제 이변이 없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도 샌더스 후보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자신이 15% 내지 20%포인트가량 앞선다면서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거대 금융기관 해체,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무상 대학교육 등 이 진보적인 안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대의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았던 동북부 5개 주의 예비선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주 화요일 5월 2일에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인디애나주는 반 트럼프 세력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전투지, 마지막 보루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는데요. 평양 최저 11도, 최고 25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 강계 최저 9도, 최고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12,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7도, 최고 13도, 해산 최저 7도, 최고 14도, 풍산 최저 4도, 최고 14도, 원산은 최저 7도,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청진 최저기온 6, 최고 15, 선봉 최저 5도, 최고 1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터키에서 관광객들을 겨냥한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감지됐다며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보에서 테러 단체들이 터키 전역의 유명 관광지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6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는 쿠르드 반군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스탄불의 주요 보행자 도로에서 ISIL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계 미국인 2명과 이스라엘인, 이란인 각각 1명씩이 살해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스탄불 역사지구에서 12명의 독일 관광객들이 피살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유명 관광지 등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이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압송돼 곧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압데슬람의 프랑스 압송은 오늘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파리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변호인은 압데슬람을 만난 뒤 그가 당국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법무장관은 압데슬람의 경우 강력범들이 수감되는 파리 지역 교도소에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데슬람은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을 숨지게 한 공격범 가운데 유일한 생존 용의자입니다. 벨기에 검찰은 앞서 지난주 압데슬람에 대해 경찰의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브뤼셀 연쇄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오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강력한 공습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8개 마을 가운데 3곳만을 탈환하는 데 그치는 등 지난 몇 주간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ISIL이 몸을 숨긴 채 밤에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위해 지하에 땅굴을 파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의 오늘 공격은 새벽 미명에 시작됐으며 낮에는 마하나 마을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휘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습이 여성 자살폭탄 요원 3명과 ISIL 전사 15명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기오르기 크비리카시빌리 조지아 총리와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크비리카시빌리 총리에게 조지아의 계속되는 정치 경제적 개혁을 지지하고 미국이 조지아의 안보를 위한 지원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크비리카시빌리 총리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 정부는 올해 말 역대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의 집권 여당인 드림당은 이번 선거에서 미카일 사카시빌리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사카시빌리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3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그가 이끄는 정당도 실각했습니다. 크비리카시빌리 총리는 또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 정치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의 수용소에서 머물고 있던 난민들이 어제 터키로 추가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터키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선박 두 척에 나뉜 채 터키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리스 내 수용소에 남아있던 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난민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돌과 쇠조각 등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민들이 열악한 수용소 환경과 터키 이송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지역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하던 팔레스타인 남녀 두 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칼란디아 검문소에 두 남녀가 접근해 제지를 명령했지만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냄에 따라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으며 경찰은 남성의 몸에서도 흉기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